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세에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우리 인간은 언제나 다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으면 그 죽음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가지고 큰 우주의 지각적인 변동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적인 종말을 구하는 그 종말이나 지금 종말이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세에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한 그 성령을 부어주신 말세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드리라 라고 한 그것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입니까? 사실 저희 교회 그 양육 프로그램 중에 제가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기초라는 그 저희 교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예수 그리스도는 God and man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인성을 입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 verse 22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라고 말하시니 이 나사렛 예수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 여기에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는 바로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요셉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야고보와 유다와 형제들과 함께 자랐던 인간 예수, 목수였던 인간 예수, 그 너희 주변에 있던 너희와 함께 생활하였던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다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뭐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삶을 같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피곤하셔서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더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아갔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막 허기 좋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예수님은 졸려올 때 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육체적인 그와 같은 느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 저는 그 두 번째 그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령이 누구인지 그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1위이신 성부, the father, 제2위이신 성자, the son, 그리고 제3위이신 the 성령, holy spirit, father, son, holy spirit,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 태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래 성자이셨던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미리 알고 계획하고, 그 제가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프로스,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고 영원 속에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서 이제 지옥에 떨어져 죽게 되었으니 저들을 살릴 계획을 한번 짜보자. 그러니까 이 성자께서 제가 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아들께서, 아들인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제 고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게 생각했어요. 성령님도 좋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미리 협의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가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은 그 예수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원래 나의 성자였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1격인 성자였고 너희 인류를 위하여 내가 보내기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였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라 이건 기적들을 행하게 하였는데 그 기적들이 무엇이냐? 큰 권능입니다. 첫째, 큰 권능. 이 큰 권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귀신이 물러갔죠. 죽은 자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바람이 잠잠게 되었죠. 베드로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라. 물이 확 뛰어갔죠. 막 예수님 향해서 걸어갔죠.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빠져든 것이지만.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막 권능으로 들렸죠.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2만여 명을 배불게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했죠.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큰 권능,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능을 행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 인간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보내기로 한 메시아다, 성자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권능을 행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wonders, 기사를 행하겠다. 이 기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캠벨 몰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실 때 갑자기 막 환상 중에 성소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를 구분하였던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소가 위로부터 찢어지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막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백부장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본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랐어요. 기적을 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 이게 기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하나님의 큰 권능, 기적들을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체험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다 믿음이 없어서 빠졌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저희는 여기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 청소하시는 분이 10시 반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기 키친에 가가지고 키친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내가 먼저 가면 너한테 얘기하고 네가 먼저 가면 나한테 가고 자기가 먼저 간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찬송을 1시간 반 부르고 기도를 1시간 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박하향, 참 박하향 막 뭔가 향기롭잖아요. 그 박하향과 같은 향기가 내 심령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부드럽고 감사가 넘치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자신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남의 것을 보려고 해요. 남의 것을. 그래가지고 뭐 어느 교회 가면 뭐하네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죠.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죠.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게 경험되어진다고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 주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가지고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33년 동안 살아가셨지만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신성과 인성의 그 오묘한 신비로운 결합 때문에 인성으로서의 모든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인간이 당하는 인외락의 고통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또한 신성의 그 신비로운 역사심 통해서 인성이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 아담과 같지 아니하게 완전하게 순종을 이루시고 의로움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 신성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한 이 베드로가 다음에 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3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제가 이미 얘기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영원의 세계에서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이미 아셨어요. 그 미리 아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됨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혔고 로마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 메시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뱀을 저주하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통치해 가는데 미리 아심이라는 이 프로그노시스, 미리 아신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뭐 제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사실 뭐 국무총리 지명자 문창극, 그건 참 억울하죠. 일제 36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또 인터넷에 떠들어가지고 저 평화동의 권병룡 목사가 친일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36년 동안 식민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했답니다 하고 또 터지면, 터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는 인간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제 36년 그 식민지가 들게 했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랬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첫째, 그때 당시에 군국주의적인 나라 일본을 완전히 패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일본은 정말 원자폭탄을 맞고 정말 너무 비참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한국 국민들에게 그때만 해도 그 불교와 유교와 그 다음에 우상, 그 한국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사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무 얘기나 빌고 막 그야말로 우상의 소굴이었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꿔주시려고 그 과정에 일제 36년의 통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서양 문물을 먹을 수 있고 개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필요해서 그래요. 그 비옥한 땅에서 그의 국민들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60만 대군을 해서 만들어서 내오시게 하시려고 일부러 거기에 잠시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왕도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권력도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유교와 불교도 다 자기들이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빈곤한 그 브로큰니스, 그 부서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그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관점과 인간의 측면에서 반응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인간의 측면에서만 따져가지고 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저놈은 친일주의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 세월호 한번 말해볼까요? 말까요? 이 세월호의 문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 이 대한민국 세월호 때문에 완전 그 세월호의 그림자에 몰락돼가지고 정치가 뭐가 없지 않습니까? 세월호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또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저희 평화당국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1순위 검색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월의 사건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셨어요. 하필이면 그 고등학생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그 아름다운 꽃다운 아이들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이 물속에 빠져 죽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일로도 징계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꽃다운 어린이들, 그래서 도저히 그 유가족이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무엇입니까? 또 그 뜻을 살펴봐야겠죠. 그 세월호 사건에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선조에게 있습니다. 바로 유병은 바로 구원파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돈을 모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에 처하기 위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40분 동안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늘 현대교회, 대한민국 교회 메가처치가 만약에 자기 개인을 착복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제왕적 존재로서 목사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비난은 갈 것입니다. 그 고난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높아주시고 우리 주님만 높아주시고 우리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종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종이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종이 무슨 궁궐 같은 집이 있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종은 낮아져야 됩니다. 죽으라고 일하고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그게 종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메가처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물질주의에 빠져있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누구입니까?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또 막 그 더 실고할 수 있도록 뇌물을 먹고 그것을 받은 사람, 이 정치인들, 이들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저렇게 유가족들이 죽으라 살자, 죽자 살자, 우린 양보 못한다, 다 조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벌써 깨끗이 해결돼, 보상받고 깨끗이 해결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 다시 한번 나!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꽃다운 그 어린아이들이 순식간에 물속에 빠져 들어갔듯이 여러분의 자녀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강의했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재난이 임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언젠가 저는 제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두렵고 떨려왔어요. 내 딸을 생각했어요. 나만 내 딸은 여행하기 좋아하는데 저놈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정말 그때부터 얼마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저는 제 딸이 저라이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존재인 줄 알고 그 딸을 위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택시 사고가 나와가지고 시카고 ABC 방송국에서 막 방영을 했죠. 니커스트에 택시 두 대가 부딪혀가지고 니커스트 창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우리 딸이 취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재난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건을 보고 남의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재난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 내 자식,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면서도 욕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두 다 아십니다. 아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참으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위대하셨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구속자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저놈을 꼭 죽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샅샅이 연구해도 죽일 죄의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데리고 가지고 조사를 해봐도 죽일 근거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 유월절에 이 명절이 있어서 내가 한 명을 주수를 석방할 수 있는데 너희에게 예수를 석방해 주랴. 그랬더니 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저 예수는 꼭 죽여야 돼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살인자이신 바나바를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살인자인 바나바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이도록 내어주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것이 예수님의 데스티네이션, 그 운명이었고요.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진 거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가는 곳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사용되었다. 가룟유다까지 사용되어졌다. 예수를 죽이는 원수로 사용되어졌다. 그게 중요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가룟유다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막 하나님의 그 반역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60만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설치하는데 누구를 사용했느냐? 바로의 마음을 바로를 사용했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겠다. 여러분이 바로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좋은 의미의 사용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Ready, begin.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높이셨다. 여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하는 그 사망의 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기를 낳을 때 태산의 고통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사실 지금은 제왕절개가 있어서 골반이 작고 태아가 클 경우에는 그냥 제왕절개를 통해서 배를 가르고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사람들 골반이 적고 아기가 크면은 아기 낳다가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저는 제 딸은 몰랐지만 제 아들 낳았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막 머리가 막 확 커지면서 나오는데 두렵고 떨려. 그때 의사가 그 입구를 살짝 자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르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만큼 고통 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똑같은 고통, 이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 예수가 매여 있을 수 없었고 그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메시아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는 그 영생을 주시는 자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는 25절부터 메시아 씨를 나타내 대표하고 있는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25-28 the apt to ready begin.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두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되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높이셨다. 부활하게 하시고 높이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고 최후의 심판자로서 백보자 심판의 그 주관자로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시편 16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일을 썼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다윗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항상 예수 앞에서 계신 하나님을 뵈었으며 25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뵈었으며 예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님의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예수의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예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 그 몸이 썩지 않게 하였다. 만약에 이게 그 다윗의 시고 다윗을 가르쳐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안여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12명의 그 제자들이 있던 당시에 다윗의 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하지 못하였다. 그 시체는 썩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에 관한 시가 아니고 메시아에 관한 시라는 것을 예수에 관한 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무덤은 없거든요.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부활했고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말합니다.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 중에 반드시 그 왕을 세울 것이다. 너희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너의 몸 가운데 나오는 자가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될 거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피지컬한 인간의 자손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BC 6세기에 이미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해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을 때 다윗 왕조는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다윗 왕조는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뭐 요즘도 고종의 계열을 따라서 그 후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있죠. 그 후손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요셉에게 그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 정원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라고 야기 예수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야기 예수를 낳은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게 요셉이었는데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다윗의 나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위에 오르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권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자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미리 예언된 대로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는 부활하셨고 썩지 않았고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한 역사,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혀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는 그 성령의 포커스가 있었죠. 그런데 그 성령의 포커스가 그 성령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올려주신, 높아지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또 설명하는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4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원수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밑에 있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한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을 지금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스라엘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생명에 주신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만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들이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3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이 말세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어제 그제 한 이틀 전에 그 뉴욕에서 그 한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아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자기 손은 동맥을 그냥 확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아파트에서 죽었어요. 이유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 트레일러를 모는 트럭 운전사였다고 했어요. 트레일러를 모는 트럭 운전사.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의 그 개념이 무엇인가? 메시아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오신 목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말세에 불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정말 르무엘의 기도처럼 주여 나로 알고 구하기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먹고 살 만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인간의 명예고 자존심이고 다 버려야 돼요. 저도 사실 홈리스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 제 아내가 이렇게 뭐 수입을 가져다 주니까 걱정 없이 살지만 그러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먼저 가셨다. 저는 어떡합니까? 누가 우리 집에 페이먼을 해줍니까? 저도 정말 그거 생각하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이 저를 가만두진 않겠죠. 설마 홈리스로 가게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해결해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사정을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어제 그 WHO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가면 WHO가 작성한 세계 국가별 자살 분포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28.9명, 약 30명이 자살을 해가지고 자살 국가 세계 3위예요, 3위. 이거 5명이에요, 5명.
이거 정말 완전 무신론이고 물질주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러한 사회 전반에 이러한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2위가 북한이에요. 38.5명. 3위가 가이아나인데 44.2명. 미국은 10명에서 14명. 그래도 괜찮아요. 중간순위랍니다. 그리고 40초마다 1명꼴로 1년에 약 8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살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을 살해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형상을 내가 끝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용서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목사가 자살해도 용서받지 못해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날씨에 어렵고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혹시라도 자살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면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 순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이 암흑이 되게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하고 자기 혼자 위토리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하게 만드는 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건데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면을 가시고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십자의 보혈로 오 하나님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우울증과 나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 주셨어서 나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명하느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시어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게 성령을 충만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자살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주죠. 자꾸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니가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예수가 최고예요.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예수가 주인공.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아심받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여우도 풀이 있고 공중에서도 머리 삼으로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신 청빈하게 살아가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약한 자, 심령이 가능한 자, 부서진 자, 자살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